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 몹시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이 목, 이 어깨, 팔, 허리 할거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눕는 것도 머리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힘들어서 일어나고 눕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주일날 내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지장 없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지난주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도 몹시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런데 금요일까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마음속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당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처음에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기뻐하리라는 빼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리라를 구태여 제목에서 제외하고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기쁨을 위협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위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7번이나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50번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바울이 그의 주변 환경이 그가 원하는 때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생의 모든 역경과 고독, 또 온갖 곤욕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을 위협했던 첫 번째 위기는 환경의 위기였고, 두 번째는 인간 관계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기쁨을 잃었습니까? 내가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슴 속에 그 차고 넘치던 그 기쁨,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놀랍고도 풍성한 기쁨이 상실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환경이나 또 인간관계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불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인간관계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위기입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환경은 기분 좋을 만한 환경도 아니고 추천할 만한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환경의 위기에 도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9,000명의 병력이 궁전을 수비하고 있었고, 또한 유언제로 죄인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시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돌발적인 불행한 그 사고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걱정하고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오해가 빨리 풀려서 그리운 가족들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이고 타당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 기도 부탁 내용이요.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육체의 안일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있다 한들 내가 비록 전도하다 로마까지 끌려와서 이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내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위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감옥의 쇠사슬이 바울의 손과 발을 묶을 수는 있었지만은 바울의 자유한 그 영혼과 기도를 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인이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미 가이사의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왕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일찍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울 사도는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바울이 체포당했다는 것을 우연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사고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당연히 아멘입니다. 물론 바울의 방법과 생각대로는 아니지만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바울은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장막을 기우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차비를 마련하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죄수에게 차비를 요구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로마로 간다면은 로마의 여정에서 바울의 목숨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달아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죄수로 잡혀갑니다. 양쪽에 호위병을 세우고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 옆에 쉐리프에 끌려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기가 푹 죽어 들어갑니까? 아, 이젠 죽었구나.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옆에 호위병을 세우고서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까? 죄수라는 상황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전도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 또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 그를 만나러 왔던 그 귀족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의 전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행도 돌발적인 사고도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내 지혜와 나의 견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숨겨져 있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폭풍우의 거센 풍랑이 몰려오는 삶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의 위기가 바울을 억누르고 답답하게 만들고 감옥에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연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환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히히 낙낙거리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곤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로 좋다고 희낙나? 물론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쁨인 것이에요. 잠시 있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약속을 보장받은 그러한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뼈아픈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싼 로마의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의 꿈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니. 인간 관계의 뒤틀림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당연히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고독하게 따돌림을 당할 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자 잘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때문에 이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바울에 가려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 그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그 바울을 중상 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을 중상 모략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진실성을 갖고 하든지 입술로만 하든지 어쨌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의 몸으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저들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을 생각할 때 고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바울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3절에는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어요. 여기 두 사이란 것은 삶과 죽음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영혼들은 구원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또 어디 이상이 오면은 아 이거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죽을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온 열정을 쏟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도 의미가 있었지만 삶도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름을 받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도 환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던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내 생존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는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면서 바로 이것이 삶의 거룩한 보람이며 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과제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심이 참 많아서요. 동영상을 이제 그 뉴스를 찾아서 보는 걸 참 즐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전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정세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다가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됐냐면은 그 가탈렌트 있나요? 아메리카 가탈렌트 예 그게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거 잘 안 보는데 그런 거를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지난 주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한 그 싱어가 나이트버드 제인이라는 그런 31살 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이 4명이 있더라고요. 4명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은 What do you for living? 이런 직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사냐 물으니까 암으로 일을 그만둔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갓탤런트에 출연한 것이에요. 암투병을 하면서. 근데 그는 이미 폐에 암이 전이가 되었고 척수와 간에도 전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그 모습은요, 그 보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름답고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암 환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상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녀 하는 얘기가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다고 극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그녀가 하는 얘기가 모두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래에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병 때문에 자꾸 그걸 캐물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하겠냐 하니까 나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It's okay, it's okay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살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짤막한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나는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름도 바꾸었어요. 내 문제들이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나를 늘 괴롭혀요. 이런, 이젠 숨길 수도 없어요. 나 자신을 안다 했는데 거짓말한 것 같아요. It's okay, it's okay, it's okay. 지금 길을 잃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 괜찮아. 나는 수백 장의 글을 썼지만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노란불의 길을 지나가도 다시 쳐다보지 않으면 돼요. 전혀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바랐는지 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It's okay, it's okay, it's okay. 지금 길을 잃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괜찮아.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아. 그런 노래가 끝나는데, 그 나중에 It's okay 하고 끝나는데, 대부분의 이 싱어들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면서 멋지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기교가 없이 자기의 진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관객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며 기립박수를 치고 심사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진심이 통했던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지금 여인이 31살 먹은 이 제인이 저 크리스천이 아닌가? 그런 자기가 크리스천 얘기는 안 했지만은 크리스천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밝은지 몰라요, 모습이. 전혀 환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투병 중에도 나와서 그러한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제일 그 까다롭다는 그 사이먼 심사위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예스를 이제 해야 통과가 됐는데 다른 세 명은 다 예스 예스 했어요. 이제 마지막 그 사이먼 그 PD가 아주 권위자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결정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해요. 이러한 얘기를 딱 할 때 그 사이먼의 눈에 눈시울이 이렇게 눈물방울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제인의 그 얘기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예수를 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something else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든 부자를 다 선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 탤런트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녀가 30살에 출연했는데 이듬해 31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2700만의 팔로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이, 인간관계가, 그리고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의 위기를 만나고 인간관계가 뒤틀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우며 주께 수고한 수고의 열매와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영원 속에 구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죽음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험난한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도 순례자의 하룻길을 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